이번 주에는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여호수아라는 인물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이해하려면 당연히 모세를 배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모세처럼 되겠다는 꿈을 꿔보지 않았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아서입니다. 모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몇 가지 결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 중에서 모세가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모세가 너무나 완벽한 인물인 것을 보면서 아마도 성경이 모세를 저렇게 묘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기보다는 모세가 뒤에 올 그분과 같은 선지자, 예수님, 예수님의 그림자, 이렇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세 안에도 개인적으로 배우고 싶은 게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래서 모세 보면서 온유함을 배우고 싶고요. 또 정말 지도자로서 의리가 있어요. 그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라는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크게 분노하셔서 다 죽이려 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나를 처벌하시고 이 백성은 그냥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 모세의 모습은 정말 배울 점이 깊습니다. 또 40세 돼서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사역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우리도 나이가 들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통째로 배우고 따르고 그의 인생을 나의 그 삶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자리에 나를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에 조금 더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는 용감한 전투 선봉대장, 혹은 이 현장에서 싸우는 그런 이제 돌격대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첫 장면이 전투 장면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하던 그 전투, 거기에 이제 선봉장이 여호수아였죠. 성경에 그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골리앗처럼 체격이 크다든가 남성적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준수한 청년이 매우 용감하게 싸움을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기에는 싸움 잘할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싸웠다 그러면 꽤 잘 싸우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런 인물이었고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빛이 났던 것은 정탐꾼 때였죠. 열두 지파를 대표해서 열두 지파의 유력한 인물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시키죠. 12명 중에 2명이 이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2명이 누구였죠?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특징,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뒤에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갈렙도 한 큰 일을 합니다. 이제 읽어보시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줄 보는 안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보면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고요. 그 계획을 모르고 보면 의문부호가 붙는 땅이었습니다. 좋기는 한데 이것을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아 보였던 그런 땅으로, 그런 땅이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후계자로 낙점이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뭘 했을까요? 안수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의 의미는 자신의 리더십을 이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 지혜의 영이 임했습니다. 충만케 했죠. 그래서 그가 싸움을 굉장히 잘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 싸움을 잘하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요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시면서 요 얘기를 요 글 구절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서 배울 점을 다시 한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언약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종종 말씀드리죠.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 세 단어가 영어로는 다 P로 시작해서 세 가지 P 이렇게 외워두시면 우리의 기억을 돕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안다는 것은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업에서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고 시장 조사를 내보냈다 그러죠. 뭐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명이 갔는데 한 사람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에 장사하면 우리는 쪽박찹니다. 신발을 판매할 수 있는 그 확률이 0%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납니다. 우리의 신발을 여기 사는 사람이 모두 살 겁니다. 아무도 신발 신은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모르죠. 누가 맞을지. 사업하는 사람, 이 기업가들은요, 이럴 때 이런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기업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영적인 면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 상황을 볼 때하고 그저 내 경험과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가 대사가 뭔가라는 이런 의식으로 주변을 볼 때는 다르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이 좋게 보였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440년쯤에 아브라함이 그 땅이 너희에게 줄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그 땅이 약속의 땅으로 확실하게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 안목이 없으면요,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 땅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나중에 이렇게 인생을 다 사신 다음에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좋은 기회들이 그냥 나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린 기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안목이 없어서 안 보인 겁니다. 여호수아에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있는 눈입니다. 우리도 한번 사모하십시다. 어떻게 그 안목을 얻는다고요?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죠. 언약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보호하심이 언약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신뢰한 겁니다. 무조건 무작정 신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어떤 방식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냐면 단순 명령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모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소 복잡하신 하나님입니다. 왕가의 입양이 되고 유대인의 아주 그냥 좋은 핏줄이었을 것 같아요. 왕가의 입양이 돼서 궁중에서 자라다가 참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굴곡을 겪으면서 모세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모세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 됩니다. 제 눈에는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 못지않은 일을 전했다고 보는데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단순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더라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순전하게 순종을 했더니 보이는 거예요. 보여. 길이 보이는 겁니다.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놓인 과제가 뭐냐면요,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너는 가나안 땅에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정말 모세의 인생 가운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는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 성숙함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좀 피시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더 이상 안 봐도 됩니다. 자막으로 처리할 겁니다. 1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1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1장으로 이동해서 1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네 때가 되었다. 너는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제가 좀 각색해서 읽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이요. 모세의 수종자, 시종, 옛날 번역의 시종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까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읽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봤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네 때가 왔다? 백성을 일구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게 쉬운 지금 명령입니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 딱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돌파합니까? 그 안에 가나안 일곱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일곱 족속이 있어요. 이게 다 막강한 족속들입니다. 여태까지 광야에서 싸웠던 족속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견고한 성들을 갖고 있는 족속, 일곱 개 족속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그리고 다 물리치고 들어가서 정말 그 안에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따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그 과정까지 이게 가능해 보입니까? 한 단계 한 단계가 너무나 힘든 타산 같은 난제가 아닐까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탁 하나 붙들고 가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그는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그에게는 분명히 명령이, 그에게 있는 명령이 뚜렷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붙들고 나가면 됐던 것이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그냥 갈라져 버렸어요. 이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누구 때? 모세 때.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면 됐죠? 여리고성이 딱 도착했습니다. 이거요, 제가 보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이 막강한 그 이 성이긴 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에 두려움이 퍼졌고요. 무엇보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강 옆에 성입니다. 강이라는 게 방어무기예요. 강은 못 건너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강이 갈라져 버리면요,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그냥 몰려서 자기네 코앞으로 몰려들어와. 이건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일들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더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감당하는 난제들이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난제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진입로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으로 파고들어가는 진입로가 요단강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아니하면 나라는 인물이 어느 정도 실력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고 나름 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 속으로 진입하는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여리고성이 딱 버텨있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방법이 우리 같으면 참 복잡할 테인데 여호수아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방법에 미숙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 꽤 내 경험, 인맥을 살리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재정을 생각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이 방법에 의외로 너무 미숙한 거 아닙니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일곱 족속은요, 이 기득권 계층이라고, 왜 기득권 계층? 아, 강력한, 그냥 이게 탁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파고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해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또 멋진 점은요, 이 점이에요. 사실은 정복전쟁 못지않게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게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싸울 때는 다 한 마음이 되는데 이긴 다음에 전리품 나눌 때 그러게 보면 다 자기 이득,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지려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깔끔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서 땅 분배를 마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3절 봐주시죠.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게 5장입니다. 5장.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여리고 앞에 이르렀고 여리고성은 아직 있을 때입니다. 여리고성을 7번 돌아서 무너뜨리는 건 다음, 바로 다음에 나와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대목인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인물이 나타나요. 눈을 들어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여호수아가 당황도 하지 않고 그대는 우리의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렇게 좀 덧붙여봤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한다고 그랬죠? 굉장히 잘했어요. 여태까지 정말 최고의 장수였거든요. 이스라엘 이 선수들 중에서. 그런데 앞에 그 미지의 인물이 칼을 딱 빼들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였다면 당연히 칼을 빼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도 한가닥 하는 장수인데 앞에 누가 칼 들고 있으면 당연히 칼 빼지 않았을까요? 근데 칼을 못 뺐어. 무슨 뜻일까요? 제 판단에는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여호수아가 볼 때 내 상대가 아니야. 내가 칼 빼봐야 저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칼을 못 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칼을 뺐지만 위협감을 주지 않았다거나. 근데 전 전자일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장수라면은요, 내가 질 것 같아도 웬만하면 칼을 뽑지 않았을까요? 근데 칼을 못 뽑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군대의 대장이래요. 이제 답이 내려졌죠. 하나님 군대는 상대가 안 되는 군대죠. 이 세상 군대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군대고요. 거기 대장이 칼을 뽑고 있으니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고 여호수아가 딱 보는 순간, 아, 이 인물은 내가 여태까지 전투에서 경험해본 그런 종류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적군이냐 아군이냐, 그죠? 이 말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대가 적군이면 나는 죽었고 그대가 아군이면 내가 살겠노라, 뭐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상대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물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적군 같은데 아군이 있고요, 아군 같은데 적군이 있거든요.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관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아, 살았구나.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때 15절 중요한 절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다른 명령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명령을 했어요.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 한마디 한 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또 다른 군대의 대장으로 위임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비슷한 장면이 모세에게 있었죠. 기억나시죠? 네, 호렙산에서 여호와가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라는 소명을 줄 때 나타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연상케 하는 거죠.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준 것처럼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세를 주는 건데 이때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은 군대 대장, 여호와의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육신의 이런 사람들의 군대 대장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권을 너에게 잠시 위임해 준다 이런 얘기죠.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전투력은 정말 더 강력하게 늘어납니다. 정말 고민 없이 싸우고요. 싸울 때마다 전략이 나오고요. 그 전략이 매번 먹힙니다. 그래서 연승 가도를 구가하게 되죠. 이 위임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이거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왜 거룩할까요? 원래 거룩한 땅에 여호수아가 침범을 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것을 막으러 나온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벌어지는 전투에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네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소명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3절, 4절, 5절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다 주리라. 이것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자, 9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이 군대 장관의 위임과 함께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하다. 네가 선 땅에서 움직이는 대로 어디에 서든지 간에 그 땅이 거룩해질 거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던 약속의 전체, 약속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물건을 잘 못 찾아요. 뻔히 있는데도 못 찾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놀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니까 별로 그렇게 보고도 안 그러는데 집에서는 많이 놀림을 당해요. 제 아내나 제 아이들한테는 아빠는 그것도 못 찾아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 저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의심을 하고 봐서 그래요. 여기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보니까 없어. 근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면 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자동차 키를 못 찾을 때가 있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멀리 갔는데 자동차 키가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내 키가 어디 갔는지 몰라가지고 먼저 이렇게 이따 떠난 분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야, 내 키가 지금 없는데 이거 어디 갔냐고. 그거 어떻게 혹시 못 봤냐 그랬더니 아 그거 그 소파 옆에 빠져 있대요. 그런 게 경험 없어요? 소파 옆에 그 키 빠진 적 있죠? 있잖아요. 근데 그 빠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차 봤어요, 거기를. 봤는데 그때도 그게 안 잡혔어요. 근데 거기 있대요. 그러고 보니까 집어넣으니까 있어. 그럼 이 원리예요.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물건을 못 찾아도요, 또 잘 찾는 것도 있어요. 뭘 잘 찾느냐면요, 별것도 아닌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메시지 저는 되게 잘 찾아요. 이거 자꾸 하다 보니까 된 겁니다. 왜 된 줄 아세요?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말씀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여러분, 이 그 눈이 말씀에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보는 데서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게 내가 그냥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자꾸 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리더십 이양의 모델이 크게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가 워낙 대단해요.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여호수아가 없었으면 모세는 자기 임무의 50%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자기 임무 100%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능력치만 보면 두 사람이 50-50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훨씬 신실했어요. 아들은 재주가 더 많았는데 덜 신실했어요. 그래서 말년이 아들은 별로 안 좋아. 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다 필요했습니다. 계획하는 사람과 완성하는 사람이 다 필요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저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탁월한 선지자라고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우고 싶은 열정이 정말 많았습니다. 선생님 엘리야에게 갖고 있는 능력을 자신이 그것을 좀 이렇게 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청출어람했어요. 일취월장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보다 나은 인물이 되었어요. 성경의 모델들이 다 특별하죠? 이 모델을 다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신앙은 이어가야, 반드시 이어가야 됩니다. 한 세대가 그 세대가 잘하고 끝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탁월한 인물이, 모세라는 인물이 탁월하게 나왔어도 여호수아가 없으면 반절밖에 안 되는 거랬는데도요. 다윗이 아무리 탁월했어도 솔로몬이 없었으면 그가 지으려는 성전은 못 지어졌을 겁니다.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이어가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좀 똘망똘망했을 것 같아요. 용감하고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을 조건이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모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따르고 순종하고 신뢰했을 때 정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다음 일들,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칠족속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도록 백성을 세우는 그 일까지 땅을 깔끔하게 잡음 없이 분배하는 그 권위까지를 여호수아가 멋지게 감당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호수아가 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던 언약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꽤 깊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성도님들도 제법 되시라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축복과 그 깊이보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세계는 훨씬 깊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일에 끝이 없음을 말씀드려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실천해 가야 됩니다.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되는 요단강, 여리고, 칠족속, 가나안 땅 전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 길에 들려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데, 성경의 역사 천천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베푸신 놀라운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일만이 아니죠. 대표적인 일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육신, 그와 함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시시로 얼마나 잘 경험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여기 한번 신앙에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저는 우리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이 땅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잘 알고 있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 아주 단순한 교훈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두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 보십시오. 아, 이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그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실천 방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언약으로 붙드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잘 경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다음 주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로 나와서 복된 말씀 같이 듣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